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한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하고 이번주까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을 만나게 됐는데 사무엘이 이제 그를 특별하게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밤을 세워서 지붕에서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1박 2일의 여행을 마치고 사무엘을 이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사울을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헤어지는 장면이 이제 성문 앞, 이 라마의 성문 앞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할까봐. 왜냐하면 사무엘이 뭔데 내게 기름을 붓고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건가. 그래서 못 믿을까봐 세 가지 이제 사인을 주죠. 그 하나 둘 셋 우리가 다 기억하죠. 하나는 네가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고 아버지가 너희를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이제 해주고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세 사람이 베델을 향해서 가는데 그 세 사람이 가다가 이제 떡을 세 덩이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떡을 두 덩이를 이제 사울에게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 이것이 두 번째 사인이었어요. 이제 사울이 길을 가면서 그런 일을 만나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이다 하는 이제 사인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서 네가 성령 받고 그들을 통한 그들과 함께 이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사울은 가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특별히 요 오늘 읽은 읽기 전에 있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 사울이 선지자 무리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래서 예언을 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죠. 사울에 대해서 이 기부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언을 하는 것인가 깜짝 놀라는 이런 사건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숙부를 만났고, 숙부가 네가 어디 갔었느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얘기했느냐?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나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마음속에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사무엘에게는 있어요. 또 거꾸로 사울도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믿어지지 않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세 번의 사인을 길에서 오면서 경험을 하고 난생 처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예언까지 하는 이런 역사를 자기가 받고 난다면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과 사울이 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사무엘과 사울. 이거 사람 있는 데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한 것도 아니고,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얼른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했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사울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사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이 사실은 궁금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16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 왕을 세울 거면 빨리 이 트럼펫을 힘차게 부르고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문에서 얼른 기름 붓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가 마음속에 약속만 하고 나를 왕이 되었구나, 나는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러고 있으니까 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이루세요. 바로 뭐냐면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온 백성에게 알리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아서 갑자기 산에서 내려와서 능력의 종처럼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뭘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이 생겨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막 갑자기 나서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시키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놓고 이 사울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기름을 붓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밤새도록 지붕 위에서 왕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왕이란 무엇인가? 왕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왕은 자신의 이 생각을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인가? 왕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모든 왕에 대한 것을 밤새도록 얘기해서 이 사울로부터 왕에 대한 기본 지식과 어떤 다짐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전격적으로 기름을 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붓고 나서도 바로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름 붓고 사울은 자기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똑같이 양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그 사건 17장 이후의 사건은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은 이 사울이라는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 이름 없이 그냥 목동으로서 기브아 산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 미스바로 모으라고 했어요. 미스바는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예요? 미스바 하면 뭐가 기억나요? 미스바. 뭐, 미스바 하면 사사기에서는, 사사기 19장, 20장, 21절에 그 사건에 보면은 이스라엘 11 지파가 미스바에 전부 집합을 해서 나머지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멸종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부 모여가지고 회합을 하고 결정을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스바예요. 그런데 오늘 미스바에 모이는 것은 그 멸종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미스바에 모인다는 거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랄까, 하나님의 직구정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엉뚱한 데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바는 또 훌륭한, 우리가 미스바는 또 기억나는 것은 바로 7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랴앗예아림에다 그냥 모셔두었을 때 사무엘이 드디어 사사로 등극해서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갔죠. 기도를 갔죠. 금식하고 물을 뿌리고 단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큰 우레로 어떻게 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절을 시킨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미스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10장 17절에 보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어요. 누구 앞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예, 여기서 사무엘 자신의 앞으로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불러 모았어요. 여호와 앞에다 불러 모았는데 여호와가 그럼 거기 계시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소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는 알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긴 했지만 이들이 모아진 곳은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이에요. 자, 백성들이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열두 지파에서 1,000명씩을 모았어요. 그럼 몇 명이 모였어요? 만. 대단하죠. 여의도 순봉교회보다도 작은 교인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명성교회보다도 더 조금, 사랑해 보여도 더 조금 모였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조금 많이 모였네요.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 이렇게 모여가지고, 많은 1,000명이 모인 데서 드디어 다들 뭐 때문에 모였을까? 궁금할 텐데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드디어 계획 선언을 하면서 처음에 계획 인사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획 인사를 하는 것이 계획 선언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모였는데 첫 마디가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애굽의 그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손에서 너희들이 그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던 거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건져내시면서 광야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 그것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재난과 고난과 모든 역경 속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시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 속에서 전적으로 기억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고 왕을 우리에게 달라, 왕을 우리에게 달라,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인도를 바라고 왕의 보호를 바라는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는데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좋다, 왕을 세우자. 이제 너희들이 1,200명, 1,000명씩 다 나와라. 그래서 1,0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 거예요? 왕을 뽑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걸 주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소위 말해서 점을 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들이 그것으로 판가름 했어요. 근데 우림과 둠림은 주로 어떤 때 사용했는가 하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제 썼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할 때 자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우림은 이쪽 둠림은 이쪽 그래서 그것을 안에다 놓고 흔들어서 끄집어내어서 우림이 뽑히면 어디로 이쪽으로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제사장 이 옷에 늘 가지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제비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면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네. 네? 이정근 집사님은 금방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이정근 집사님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죠? 숨도 안 쉬고 이정근 집사님 바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어려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길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 중에서 누구를 뽑아내는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제비를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다가 아마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12개 돌을 다 넣고 그래서 그걸 막 흔드는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딱 뽑는 거예요.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통에다 넣고 막 흔들다 기도하면서 막 흔들다 보면 툭 튀어나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럼 그것을 주워서 그게 뽑혔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제비를 뽑는데 12개 지파들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어디가 뽑혔다? 지만 베냐민 지파가 전부 다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왕을 뽑는데 전부 다 이 각 지파별로 지파에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고 유능한 사람도 있을 텐데 또 르벤 지파 같은 경우는 내가 장자니까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지파에서 뽑히겠지 뭐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딱 뽑는데 가장 어린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지파가 딱 뽑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백성들의 소리가 어떤 게 나오겠어요? 야 이게 나오겠어요. 아 실망의 소리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저자는 그런 것을 쓰질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에 이 사무엘 직전에 이 지파가 전멸되다시피 한 그 지파에서 왕이 될 사람이 뽑혔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인간들이 만약에 그때 투표했다면은 후보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유다와 에브라임이 아마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런 싸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갈라져가지고 통일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도록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미 사무엘과 사울과 약속이 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켜보는 것이 조마조마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조마조마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먼저 기름을 부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왕이라고 기름을 부어주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사울한테 너는 왕이 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걸 뽑았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가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은 그만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 인생은. 근데 딱 흔들었는데 베냐민이 딱 붙였을 때 사무엘도 기뻤고 백성들은 탄생했죠. 사무엘은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제주가 용하십니다. 이랬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베냐민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다시 뽑았는데 그 지파에서 가족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바로 기스의 집안이 뽑혔어요. 그리고 기스라고 하는 기스의 집안 아버지가 뽑혔고 기스 집안에서도 형제가 여러 명인데 누가 뽑혔어? 바로 오늘 위한 사울이 뽑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비를 우리 잠언에 보면 제비를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길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제일 못하는 게 약속을 어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먼트. 그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과 사무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울이 뽑혔다는 거지. 사울이 딱 꽂혔으니까 드디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뽑으면서 사울 당첨! 이랬을 거란 말이야.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펫 딱 보는 데서 왕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옷 갈아입고 탁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사울이다 하는데 전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울이라 하는데 사울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스팟라이트가 계속 찼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미쳐도 사울이 나타나지 않는데 자, 하늘로 미쳤다, 하늘로 미쳤다, 베냐민 지파 구석구석을 다 뒤지는데도 사울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큰일 났어요. 제비는 뽑아놨는데 사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가 뭐 성경은 한 줄로 슬쩍 끊었지만 아마 시간 무지무지하게 걸렸을 거예요. 한 30분, 1시간 이상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 중에 없으니까 아, 없구나. 그러니까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사울을 알겠어요? 자, 베냐민 지파가 1,000명이 왔는데 1,000명 중에서 사울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사울을 알까요? 유다 지파도 모르니까 계속 붙이는데 서치라이트 붙이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그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 없느니라. 그럼 어디 있었어요? 그치? 여기 뭐냐?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가 뭐예요? 행구. 행구는 여행 다닐 때 들려면 가방, 짐, 그걸 보고 행구라고. 옛날 번역이라서 지금 여러분 외워두세요. 야, 행구들로 메워와라. 이러면은 얼마나 성경적인 말이 되겠어요. 행구 가져왔느냐? 그럼 누가 알아듣겠어요? 저는 사무엘상 10장을 읽어본 사람들만 아, 행구 알아듣겠죠. 그렇죠? 이병택 집사님 이제 행구 일하러 갈 때 행구 꼭 가져갔어요. 이러면 딱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행구 뒤에 숨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거기 찾아보니까 귀걸이 떡대가 이런 귀걸이 장대한 한 젊은 청년이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다 놀라버렸어요. 왕 될 사람이 저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오라 해서 딱 세웠어요. 아니나 그러니까 세우니까 사람이 섰는데 이 사람은 어깨만큼 쏙 올라서 귀걸이 굉장히 장대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뽑혔어요.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막 그 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늠름하고 훌륭한 인간적인 생각이죠. 저렇게 늠름하고 훌륭한 왕이 세워진 거지. 사울 왕이 제비를 뽑은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드디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만세를 부리고 난리를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만세, 왕의 만세, 천세, 만세, 만만세 막 그런 나니까 드디어 사무엘이 타이라를 조용한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이 왕의 제도, 나라의 제도를 갖다 설명을 합니다. 자, 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왕을 너희들이 어떻게 섬겨하고, 왕의 사명은 무엇이고, 왕의 임무는 무엇이고,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에다 썼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한 요책 기록한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기록은 있는데, 그걸 찾았다는 게 없어요. 고고학자들이 이걸 반드시 언젠가 찾아낼지 모르겠어요. 찾아내면은, 사무엘이 왕에 대한 이 기록을 우리가 한번 보고 나라의 제도를 보면서 그때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 설교를 다시 하면 사무엘이 선포한 나라의 제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뭐를 어떻게 했는지. 다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제도를 선포하고 책에다 기록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책이 남아있을 것이고 기록한 그 책을 어디에 두었느냐.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것이.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여호와가 계시던 성소나 성막을 이야기할 텐데 그 당시에는 성막이 없어요. 본래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초토화시켜버렸고 법궤까지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기랴앗 여아림에다가 맡겨놓고 있는데 그럼 성소가 없는데 그래서 성소가 없다 보니까 뭐가 있어? 산당이라고 하는 데가 생겼잖아요. 산당은 곳곳에 있는데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막 싸워요. 제가 보기엔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두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꼭 그것이 어디냐? 여호와 앞에 발 앞이냐? 무릎 앞이냐?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권위 안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울이 왕 노릇을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반드시 이 책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다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시고 왕이 뽑혔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왕을 뽑았는데 왕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돌아가 버려요. 사울도 왕으로 뽑혔지만 가만히 보니까 뭐 왕관도 없고 왕복도 없고 왕이 거야다 궁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기부하러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지. 이것이 기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부하러 돌아가는데 오늘 26절에 보면은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중에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얘기면, 아, 이게 뭐 엄청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준 게 아니라, 왕을 주소서 하면서 왕을 바라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각 지파에서 유력한 자, 용감한 용사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가? 기부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부하에 가서 이제 왕으로 삼고 사울을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 이 순간 사울은 죽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도 한 500명 따라갔다 그러면 500명 밥을 매일 해먹여야 되고 벌금도 줘야 되는데 지금 왕만 되었다 뿐이지 뭐 세금을 걷긴 합니까?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 왕을 세워두셨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비류는 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량으로 특별한 역할도 없고 쓸모없는 자, 쓸데없는, 형편없는 비천한 종류들을 비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비류가 있었는데 이런 비류들,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이 떠들어내기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사울을 선택한 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왕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록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비류가 어떤 사람일까? 각 지파 중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지금 모였는데 1,000명 정도로 뽑혀올 정도면 그래도 그 지파 중에서는 괜찮은 사람들일 텐데 그 중에 사람들을 비류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높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 이 선택된 사울을 따라간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비류라고 이렇게 아주 비하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가만히 보면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특히 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모세에게 자기네들이 축복을 받았던 거,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유다는 왕의 호를 가진다 했는데 당연히 왕은 자기네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게는 그런 면면의 어떤 전통, 그런 내부적인 어떤 의식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자기네들이 뽑히지 않고 자기들과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조그마한 땅도 얻고 있는 정말 가장 보잘것 없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왕으로 뽑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제가 보기엔 성경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사울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는데 그 백성들이 배신을 하는 것이에요. 배신을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선택한다면은 그렇다면 나는 사울을 선택하면 이 선택과 버림이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려? 그럼 나는 사울을 선택한다. 그래서 사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어떤 버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어떻게 보면 진노의 대상으로 진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울을 뽑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비류가 그 사울이 뽑혀서 그래서 그걸 네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합당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제 이 다음에 넘어가서 사무엘상 이제 20장이나 18장, 20장 이렇게 가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우는데 그때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한 400명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비류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기름을 붓고 왕을 만든 사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 왕 주변에는 비류들이 400명이 모이는 거죠. 그때도 똑같이 비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숨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선택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울은 어쩌면 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의식 자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에 선택되고 제비가 뽑힐 정도고 이미 왕이라고 하는 선택되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왕으로서 교육도 받고 왕으로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왕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이 사울은 행구에 숨어있다는 것이죠. 왜 숨어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말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여기에다가 이유를 대는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학자들이 한 10명 중에 7명은 겸손을 반드시 넣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절대 사울은 겸손한 것 같지는 않아요. 행구에 숨어 이 사람이 겸손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니까 행구 뒤에 숨어나 있자. 여러분 그것이 상상이 됩니까? 왕의 교육도 받고 한 사람이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왜 이 사람이 겸손했다고 하는지 몰라요.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나온 사람을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학자들 사실 사울 그러면 여기서 미화를 시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어쩌면 선한 사람도 쓰고 어쩌면 선하지 않은 사람도 씁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쓰임받게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사용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쓴다고 했잖아요. 바로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발람도 쓰셨고 사사들 중에 옳지 않은 사람 너무 많이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나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거나 쓰임받는다는 이 말씀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모세를 불렀을 때도 모세는 왕궁의 생활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문물과 소위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양떼를 돌봄으로써 이 광야의 삶에 대한 익숙한 숙달을 자그마치 40여 년 이상 했어요. 80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준비의 기간을 두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 땅에 붙잡혀 가서 버려졌을 때 13살짜리가 17살짜리가 13 그때 갔는데 자그마치 13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며 뭐 그 다음에 감옥살이며 해가지고 그걸 연단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나중에 가면 다윗이 다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으로 사용하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역시 13년 동안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유대 땅을 전전긍긍하고 심하면 블레셋 땅에까지 가서 미친 짓을 하며 치우려 하며 미친 사람 노릇을 해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다는 게 다윗 왕이. 그리고 13년 만에 드디어 왕이 오른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바로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 사도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성에 들어가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러고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10년 동안을 갖다 그가 은둔의 삶을 삽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싶으신 분이는 고생을 할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열매가 너무 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절대 이 땅에서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잖아요.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는 다만 이뿐 아니라 뭐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나니 로마서 4장 3장 4, 3절 4절에 있는데 5장 거기 말은 뭐냐면 연단이라는 말은 인격이나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그런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사울은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지금 사울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놀랍게도 지금 27절 10장 17절부터 27절 제비뽑기에서 백성들이 만세 만세를 막 부르는데도 왕으로서 즉위를 하지 못해요. 아직도 죽이 못하고 11장 드디어 후반부에 가야 겨우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기간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즉각적으로 쓰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가 보기에는 인재 등용의 원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재를 등용할 때는 아 이놈 참 똑똑한데 학교 어디 나와서 하반 나왔구나 너 이리 와 바로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훈련과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쓸만한 그릇이 되었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때 세우시더라는 거지. 그렇다고 그 훈련 기간 중에 어떤 분은 재물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삶의 현실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의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크게 들어 쓰신다는 것이.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크게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증거가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금 바로,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장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은, 세 가지 지표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1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10장 8절에 보면은, 10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저 7일이란 말이 이제 13장에 가면 굉장한 일들로서 벌어지면서 이 7일 때문에 사울이 버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왕에서 폐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기다림은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만약 선택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그런 정말 뚜렷한 나의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때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루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이겨내는 사람들, 그 기다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다가가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의 선택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기다림,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역사를 펴놔놨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연달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성화라고 하는 연단의 기간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깎이고 넘어지고 함으로써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실패되었을 때 구원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겪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 앞에 당해 있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게 당하는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간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 네.